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또 귀중한 청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의 날씨 이제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여름의 그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가정, 우리 청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의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께 여쭤봤더니 그동안 이제 이런 피드백이 있었대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제 소위 등 떠밀려서 이제 교회에 왔던 친구가 이제 좀 신앙의 눈이 떠진다. 이제 좀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게 되었노라, 이런 소위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기대하는 거는 딱 하나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서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사분들과 또 선생님들, 또 자원자들께서 이렇게 마음 모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 교회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 뜨거운 여름 함께 수고해 주셨던 교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제주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시 이렇게 복귀했을 때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짧은 영상을 좀 마련했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주 선교 영상.
손님 여러분, 이 비행기는 제주까지 가는 제주항공 101편입니다. 가지고 계신 탑승권의 목적지와 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행은
수고한 청년들 위해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그러니까 제주 전체에서 남서쪽에 보면 안덕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두 개 교회, 안덕교회랑 평직교회랑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고요. 또 때로는 어린이들 성경학교 사역, 때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좀 격려해드리는 사역을 하고요. 또 각 교회 필요에 맞게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교회들의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 중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나누고 온 복음과 사랑의 그 씨앗이 아름답게 또 싹을 틔우고 또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아름빛교회는 여름에는 국내 선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오랫동안 우리 작년 성도들과 아이들과 함께할 선교지를 지금 사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청년들이 일종의 정탐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착이 되면 우리 작년 성도들 또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여름에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해외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렇게 선교지를 좀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또 발굴을 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선교지를 또 한두 군데 더 이렇게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선교지 경험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 매출하기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4주 전 설교인데 잊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전체가 만나와 매출하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30여 절에 걸쳐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상하게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원망의 대명사예요. 오늘도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원망하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죠. 애굽 군대를 수모시키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하지 않는 질서가 찾아왔을 때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얘네 괘씸하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실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원망에 덧대어져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좀 촘촘하게 살펴볼 텐데요.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산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그 산이죠. 그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대략 한 달 남짓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무엇하며 원망하여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일견 이해가 되는 원망의 내용이긴 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괜히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여기 이 광야에서 지금 굶어 죽게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먹는 문제, 이렇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원망의 말이 터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앞쪽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색을 칠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원망하는 내용을 보자고요. 근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고기를 먹었다. 그때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떠오른다. 그냥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구원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이게 애굽에서 이들이 뭐 고기도 먹었다 떡도 먹었다 이런 추억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일견 보면 좀 타당하고 좀 맞아 보이는 맞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선택적 기억입니다. 선택적 기억.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바로의 압제 바로로부터 받았던 착취 그리고 그들의 고된 노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생각, 애굽에서 떡 먹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이것을 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기억을 선택적으로 취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기억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원망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열 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권능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가 아직은 탄탄하지 못하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어떤 성장의 여정, 성숙의 여정을 또 거치게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또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선택적 기억, 그로 인한 어떤 조합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 설교 제목인데 그 원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들의 모든 토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받아주세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오늘 이 시간 주일이어서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으신 부분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억울한 분, 속상한 분, 섭섭한 게 있는 분. 그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경험하면서 성도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걸 다른 데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한 번씩 설교할 때 시편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드렸던 말씀이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인생 살다가 넘어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넘어지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원망할 일이 있으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 모든 상한 감정 하나님께 쏟으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덮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함을 들었노라?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 모세 너야 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해다오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여기 파란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그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 줄게. 내가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줄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쓸 필요를 너희의 결핍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공급해줄게. 내가 책임져줄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꿈꾸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네, 서로 이걸 딱 주워 들고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이거의 히브리어 말 자체가 만나입니다. 만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만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지금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아니시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않냐. 그분께서 너희에게 직접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너희가 그것을 섭취하도록 해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열 가지 재앙도 받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도 넘어섰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장관도 목격했습니다. 바로와 애굽군대가 수몰되는 그런 기적도 맛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만나 맥출하기로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의 삶에 간섭해 줄게. 근데 그 끝에 너희가 나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너희의 정말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언어를 풀어주고 계신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제가 뭐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만 성도로서 봤을 때 제 삶에도 간증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김용균 목사 신비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들이 제 삶에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어떤 원하지 않는 질서가 제 삶에 찾아오면 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합니다. 저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수준의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2세대에 걸쳐서 2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어요. 단단한 성도로 다져주시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이 만나를 먹이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제가 신명기,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염려한다 라고 모세를 통해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신다는 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뜻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자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슬픈 예언입니다. 슬픈 예언이에요. 반드시 네가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내 손의 힘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슬픈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간곡하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 다음 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함께 떠올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함.
신실함.
자, 언약은 신실함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벌받게 된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만이 신실하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실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 잊지 말아다오.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너희의 필요도 채워줄게. 너에게 말씀도 줄게. 너희 나 잊지 않고 살아가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애절한 구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도 잊고 살아가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일용할 양식 주셨는데, 열 가지 재앙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는데,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셨는데,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는데, 우리의 옷가지가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모든 광야 생활 견뎌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너희 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나는 원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어린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이렇게 취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만나를 그들이 주울 때마다, 만나를 취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속에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간섭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가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났더니 문득 왠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8살부터 밥을 지으셨어요. 가정의 상황이 좀 어려우셔서 8살부터 이제 밥을 지으셨고 학교를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13살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 학기 다니시고 공부를 못 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사셨죠. 그로부터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매일 밥을 하십니다. 매일 밥을 지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서울에 사시니까 아버지와 소위 그 은어로 쇼부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끼만 합시다. 세 끼는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 아침 먹고 저녁에 좀 일찍 저녁 먹고 그렇게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무튼 그 정리하셔갖고 지금도 이렇게 밥을 지으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성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다가 저희 그때 단칸방에 살 때였는데 새벽 한 5시 반쯤 뒤척뒤척하고 깨게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밥을 짓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6시에 출근을 하셨거든요. 출근하시는 남편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밥을 5시 반에 일어나서 지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별로 말이 없는 분이신데 그 앞에 이렇게 같이 마주 앉으셔서 그 식사를 다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모습을 제가 자다 깨서 본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출근하시고 나면 어머니가 쪽잠을 좀 주무셨다가 일어나셔서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집을 청소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모든 빨래를 삶으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칼같이 출근하셨어요. 옷 만드는 공장의 완성반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달 일이 많으면 밤 12시까지 일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밥을 지으시고 그걸로 아버지를 섬기시고 또 저희들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난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희도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마음 너희도 알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의 관계,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여겨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절한 구애를 지금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앞으로도 영원히 성실하게 사랑할 거야. 너희는 내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일용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먹냐, 그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가 왜 길어지냐 하면 이게 그냥 주고 끝내셨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세요. 뭐냐 하면 매일 나가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 명령을 하세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명령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은 이제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줄게. 그럼 그때 이제 이틀치 걷어서 안식일은 집에서 안식하면서 이틀치를 먹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주시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마지막까지 채워져 있어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자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오멜은 도량형인데요.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래서 1리터 우유 두 개 합친 거. 한 사람이 그 정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거두면 되겠어.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까지 거두면 된다. 대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좀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과 좀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멜로 쭉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그 한 오멜씩 갖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루에 양식을 그렇게 쓰게 됐어요. 만나를. 근데 그 다음 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마. 그날 다 소화를 해야 된다. 다 소비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파랑글씨 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더러 아침까지 소위 쟁여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침까지 만나를 쟁여뒀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음날 안 주실까봐.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셔서 다음날 만나를 안 주실까봐 이들이 쟁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안개, 의심의 구름이 아직도 걷히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쟁여놓는 거죠. 나만의 방법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봐야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저변에 사실 의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의 저변에는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고에 썼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과 담력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과 담력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해 우리 주제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만큼 우리가 평안과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저희 아름빛교회 첫날부터 힘이 되어주셨던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요.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 교회 첫날부터 응원해 주시고 정말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가정이신데 갑작스럽게, 너무 갑작스럽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또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해드리고 제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께서 당사자께서 덤덤하신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앞에 뭐더 바랄 게 없다. 다만 근데 이게 너무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오히려 저를 이렇게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신 거죠.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담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단단한 성도로 그 모든 문제 상황과 내가 직면해보겠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목회자인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권사님에게만 유효한 축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로 무르위로 가고 싶고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교우들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일용할 양식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쩌릿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벗삼아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로 삼아 신실하게 걸어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고 경험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안식일 규례도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이틀치 먼저 줄게. 안식일에는 안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자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에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만나가 이틀치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먹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섭리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어제 이틀치 걷었지? 그 오늘 하루치 남았지 않냐? 그 안상했던 거 너희가 지금 봤지? 그거 먹으면 돼. 들에 나가봐야 오늘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 들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그 다음 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이런 얘기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말이죠. 만나와 매출하기 이야기에. 자 이 사람들 일곱째 날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지금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로 나갔대요. 자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네. 있으면 취하려고. 하나님이 혹시 살짝 좀 헷갈리셔서 조금 주셨을까봐 그거 좀 얻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조금 더 얻어서 소유하고 있으면 어때요? 든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에게만 요만큼이 주어지면 든든해요. 마음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어떤 것을 선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스스로 든든해지니까 그거 기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세게 분노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쉽게 말하면 너희 언제까지 나 안 믿을래 그 뜻이에요. 너희 언제까지 내 말에 의심할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아주 좀 묘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부사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제 비로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누리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마침내.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이집트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비로소 이틀치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에 그분 때문에 이제 안식하는 날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안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좀 엄숙하게 지켰던 교회들 보면 주일에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사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안 돼요. 미리 사놔야 돼요. 그럴 정도로 엄숙하게 주셔서 그 취지 자체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원래 적극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뭘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사이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구별해서 주신 날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안식일과 관련된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시간 속에서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영원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한 번, 신명기에서 한 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업을 멈추고 너희의 살아가던 그 삶의 스타일과 속도를 잠깐 스톱하고 영원에 계신, 영원 속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 때 일용할 양식, 이틀치 양식을 품에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안식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뜻이냐? 내 인생, 내 가정, 내 생계, 내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신앙의 고백이 함께 올려지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양식, 신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자,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주셨습니다. 예, 대본에 아실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양식, 그 만나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무엇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자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죽지 않는다는 여기의 말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가 이어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가 이어져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영원토록 산재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어줄 내 살, 내가 줄 떡이 바로 그것이니 그건 너희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예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해요.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다. 예수님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압도적인 은혜, 결정적인 은혜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속한 가정, 귀한 청년들의 삶에 이 말씀이 현실로 풀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쩌릿하게, 정말로 감격 속에 눈물겹게 깨닫게 되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똑 닮아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 간증들,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가 경험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매일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한 가지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힐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저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그 원망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원망의 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은혜의 간증과 감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귀한 청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말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의심의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 자리를 사랑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견인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일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랍고 탁월한 분이신지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한 사랑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걸음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추락의 사건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불신앙과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투로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진하게 우리의 삶의 극진히 대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대하시고 후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제목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화의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속한 가정, 아버지 각 가정의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 은혜의 정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 땅을 얻은 정부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로부터 오신 참된 양식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동행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소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귀한 분들께서 살아가시는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제목 위에, 각 가정의 자녀들과 귀한 청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